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인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가며 자기를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는 이들을 말로 행동으로 살해하며 죽이며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때에 아벨, nothingness의 모습으로 에노스, 사람, 티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그들에게 맞아 죽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어주는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라는 그 이름은 사람을 가리키는 이시라는 단어와 정확히 동일한 단어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 에노스라는 단어는 아나시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거든요. 그 아나시라는 단어가 구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몇 군데만 제가 찾아드릴게요. 예레미야 15장 18절 보세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까. 여기서 상처가 중하여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바로 아나시예요. 미가서 1장 9절 볼까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래서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아나시예요. 예레미야 17장 16절로 가보세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좇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여기서 아나시가 재앙의 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7장 11절.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여기서는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품고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예요. 보통 아비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이름은 잘 안 고르는 법인데, 그죠? 여러분 자녀들 이름 중에 골리앗이라는 이름 있어요? 유다 있습니까? 근데 부활한 성도의 표본으로 이 땅을 살았던 셋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어요. 에노스, 아나시라고 지었다고. 슬픔, 근심, 고통, 어두움 이런 이름을 자식에게 줬어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의 이름이라는 것은 항상 예언적, 운명적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랬죠? 따라서 하나님의 라인, 셋의 후손들, 즉 에노스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개하느라고 근심과 슬픔과 재앙과 질병 속에서 고통을 밥처럼 씹으며 눈물을 물처럼 마시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고통의 삶은 단순히 고통으로 마감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소망 안에서 행복과 만족과 안식이 되는 거죠. 행복한 고통, 이 역설 아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고통,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오늘은 4장 마지막 부분과 5장에 등장하는 여인의 후손의 라인의 족보를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자들,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했으니까 이제 교회, 그죠? 여자들, 다른 말로 교회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무엇을 힘으로 삼아 살게 되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족보밖에 없어요. 5장에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창세기 4장에서는 그 저주받은 땅에 사는 저주받은 인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게 되는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저주받은 이 땅의 가인들은 이제 스스로의 자원으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 바라크가 끊겨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갇혔어요. 이 땅에 갇혀서 하늘의 생명력이 아닌 이 땅의 자원으로 스스로의 자원으로 자신들을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이외의 다른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살아요. 죄인들의 삶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자기보다 우월하여 상대적인 초라함을 느끼게 하는 대상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죽여버리는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더라 라는 게 그게 4장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단순히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것은 형제 간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라인인 하나님의 백성인 아벨과 셋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5장인 거예요. 그 4장과 5장의 그 이해의 연결고리가 바로 오늘 본문인 4장 25절과 26절인 것입니다. 25절 26절 보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구절이 어떻게 4장과 5장의 이해의 연결고리가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주로 선악과 사건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에덴 동산 밖에서는 거의 동침 기사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출 에덴 이후에 뭐 했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궁금하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뭐 했는지 궁금한데 성경이 함구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고작 기록된 것은 동침하여 애 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벌어지는 일이 기록이 된 4장의 처음과 끝이 아담과 하와의 동침 기사로 채워져 있어요. 4장 1절 볼까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동침하고 아이를 낳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상징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동침하여 아이를 낳은 일이에요. 이렇게 창세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동침 기사를 죄인들의 정체가 폭로되는 4장의 서두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등장 바로 앞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것은 창세기의 기자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모두 다 죽어야 하는 3장 4장이 전부 그 내용이잖아요. 모두 다 죽어야 하는 그 인류의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5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과 이 아담과 하와의 동침 기사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미리 힌트해 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와의 믿음이 여인의 후손들 즉 교회를 탄생케 했음을 이 동침 기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와는 여자예요. 여자는 뭐예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동침 기사가 어떻게 여자의 믿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기사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인내심을 갖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죠. 아담이 지어요. 그런데 동침 기사에서는 여자가 이름을 지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는 이름과 셋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성경은 여자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원시복음을 믿었다 이해하고 믿었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는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신부인 여자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성경이 그 일관성을 갖기 위해 타락 이후에 여자가 어떻게 믿음을 발휘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여자가 잉태하고 여자가 아이를 낳고 여자가 이름을 지었다라고 일부러 기록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교회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여자의 하와의 삶에 여러분의 삶을 대입해 보시면 돼요. 하와는 여인의 후손이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하와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던 최초의 인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최초의 인물, 다른 말로 믿음의 조상은 엄밀히 말하면 하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창세기 기사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성을 대변하던 거였고 운명적 예언적 성격이 짙었다고 했죠. 가인을 낳은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가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개역성경의 번역을 보면 마치 하와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절의 히브리 원어로 보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from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을 하면 I have got a man the Lord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 그분을 얻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낳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여호와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메시아다라는 의미인 거란 말입니다. 기억나세요? 이 말은 하와는 그냥 동침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아담과 동침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동침 기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 속에 나왔던 가인이라는 아들이 그들이 기다리던 여인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하와는 실망했죠. 어디에서 그게 역력히 나타나요? 그 동생의 이름을 하벨, 아벨이라고 짓는단 말입니다. 헛된 것, vanity, nothingness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아니구나. 크게 실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가 믿음을 견지하니까 5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라인 나오더라. 예요. 그래서 5장을 시작하기 전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한 기사가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을 또 하와가 지어요. 25절 다시 보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한글 성경에는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원어는 그 아내가 아들을 낳고 그 아내가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예요.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짓고 그 셋이라는 이름이 가진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요. 그게 셋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씨. 여기서 씨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 제라예요. 그 씨, 제라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어구의 후손이라는 단어와 정확히 같은 단어예요. 그게 제라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셋을 낳고 제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맞았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다른 씨, 제라라고 부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일 거야 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벨의 상황, 아벨의 상황, 나띵리스의 상황. 아, 내가 인생이 이렇게 허무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삶이 힘들지? 그러한 삶 속에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른 씨를 기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자의 믿음인데 그 여자가 바로 교회이므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관성을 갖고 성경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단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다른 씨, 즉 메시아의 도래를 소망하며 셋을 낳은 때가 언제죠? 두 아들을 몽땅 잃었을 때예요. 하나는 형한테 맞아 죽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부모를 떠나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됐어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도 다른 씨를 기다리면서 동침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다른 씨를 기다리며 셋을 낳았을 때는 여자가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가장 큰 고통을 받았을 때였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이 자기 품에서 떠나가 버렸어요. 자기가 안 따먹었으면 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하게 자책을 했을 거란 말이죠. 아주 고통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와는 자신으로 말미암은 죄가 만들어내는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절감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 가인이 세운 에녹성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온통 살인과 기고만장한 인간들의 자랑과 복수의 선언들 뿐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와는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고 걷잡을 수 없는 폭력과 부도덕이 일어나는 그런 무서운 악의 현실에 직면할 때마다 그 모든 책임이 하와 자신에게 있다라는 지탄을 받았을 것이고 스스로도 무서운 자책감에 시달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러한 질책과 자책 속에도 절대 반응을 할 수 없었어요. 왜? 하와는 여자는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죽음의 증상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두어야 될 것은 성도는 내가 가장 극악한 죄인입니다라는 자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도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죄로 말미암아 온 거잖아요. 슬픔, 고통, 눈물, 질병, 다툼, 전쟁 다 뭐예요? 죽음의 증상들 아닙니까? 그 죽음의 증상들이 죄로부터 왔다고요. 근데 그 죄를 지은 아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가장 극악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감사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그나마 그래도 다른 이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이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가장 나쁜 인간인데 나를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저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자각이 있어야 그게 기쁨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굿뉴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와의 믿음,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때로 성도의 삶이 하벨, 공허함, 헛된 고통, 눈물 이런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성도는 메시, 구원, 영생, 하늘나라의 소망만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와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그들이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가시와 엉겅퀴들에 직면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로 이 땅과 인간들에게 주신 저주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가시와 엉겅퀴들은 전부 죄로 말미암은 것들이에요. 근데 여자는, 하와는, 교회는 그 죄의 증상들이 전부 나 때문이라는 자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니,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다 나 때문인 거예요. 시기, 질투, 분노, 살인, 다툼, 도둑질, 사기 이런 걸 보면서 저거 내가 만들어낸 거다라는 그러한 자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산 사람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뭔 죄를 그렇게 졌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계수인 거예요. 내가 제일 나쁜 놈이고 내가 제일 나쁜 여자인 거예요. 그런 자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를 험담하며 누구를 손가락질하며 어떻게 다퉈요, 여러분. 내가 제일 나쁜 인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과 고난들은 전부 우리 인간들의 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로 내가 이 오물 같은 더러운 역사를 만들어낸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망의 증상들을 내가 겪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가하는 어떠한 상대방이나 그 사건들을 저주할 게 아니라 하와처럼 바로 나 때문에 이러한 더러운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고백과 함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닥치면은 아우 힘들어, 아우 저 인간 미워 죽겠어가 아니라 성도는 회개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회개와 함께 하마터면 영원히 이러한 죽음의 증상들을 품고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될 뻔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주님께 계속 두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증상들을 가지고 두들겨 팰 때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와가 그랬듯이. 하와는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을 분명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이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자인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증상들을 대하게 될 때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인데요, 뭐. 그게 바로 동침의 기사, 해산의 기사가 담고 있는 믿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영생만을 기다리는 삶을 고통스러운 해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로 가보세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이거 왜 일부러 여기다 기록해놨는지 아시겠죠, 이제? 바로 네가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야, 네가 만들어 놓은 거야. 딴 사람 탓하지 말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해하세요? 창세기의 하와의 동침과 해산, 그리고 여기 바울 서신에서의 여자의 해산, 이게 연결이 되세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여자가 애 낳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애 못 낳은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남자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 눈물, 원수를 위해 나를 죽여가며 사는 그러한 삶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로지 다른 씨만을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던 그 하와의 때의 여자의 후손을 안 보내주고 수천 년이 지난 마리아의 때에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일찍 보내서 일찍 맞춰버려도 됐잖아요.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잘 정의하고 계셔야 됩니다. 성도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요. 그죠? 믿음이란 히브리서에 나오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다른 말로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여자 하와의 때에 눈에 보이는 그 씨를 안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자인 교회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하와의 때에 그렇게 오매불망 다른 씨를 기다렸던 하와의 때에 그 메시아가 안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한다고요.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 안 주시죠. 그죠?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어. 이게 믿음의 발휘예요. 근데 자꾸 여러분의 소원이 자꾸 들어지면 질병이 자꾸 낫고 옷도 계속 맞고 막 이러면은 그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식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다고 우길 수 있을까? 우리 아들 셋이 지금 다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가 있거든요. 근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보고 싶어갖고요. 제가 아침마다 우리 아들들 칫솔로 이를 닦아요. 너무 보고 싶어갖고 어떤 날은 큰아들 거 어떤 날은 둘째 아들 거 육신의 아비도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원수를 위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요. 믿으세요? 근데 내 삶이 하벨이야 공허야 나땡리스예요. 왜 예수 믿는 삶이 왜 이래? 그때도 여러분은 그래도 내 안에 그 사랑의 아버지가 계셔라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끔 하벨의 상태로 밀어넣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발휘하라고. 믿음은 뭐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보여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계속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발휘해요? 그냥 인식하면서 가는 건데. 여러분 천국 앞에 가셔서 하나님께 내놓을 건 딱 하나라니까요. 믿음. 그걸 지금부터 계속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걸 발휘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지금 잘 안 풀리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 안 도와주십니까? 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나는 믿어. 사람들이 그러겠죠? 야 놈아 미친놈아 내일이면 너 이제 쫓겨나고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도 네 안에 하나님이 있어? 그래도 난 믿어. 이 믿음의 발휘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믿으면 척척 소원이 풀리고 척척 병이 낫고 그런다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백성을 내 새끼로 만들어내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때로는 질병에 넣으시기도 하는 거고 때로는 가난 속에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너 믿음 발휘해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도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본인 스스로에게 증명시키기 위해 시련을 주세요. 이 세상에는 가짜 믿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회의적으로 말씀하신대. 누가복음 18장 8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정말 믿는 자가 맞는지 믿음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그 믿음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시련인 거예요. 가짜 믿음은 시련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있어요? 있으면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당신은 없는 거야. 이리 간대니까요. 30년 동안 교회 13개 개척해놓고 자기 당뇨병 걸려서 죽게 했다고 하나님 부인하는 권사 봤어요 저요. 시련이 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밝혀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들은 시련 앞에서 소망이고 뭐고 다 내던져버려요. 그냥 현실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퍼마시고 자신을 학대한다고 자학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러한 시련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더욱 굳게 다지고 공고히 해요. 시련이 오면 올수록 그들의 믿음은 더욱 공고히 다져져요. 하와가 다른 씨를 믿음으로 기다리던 때부터 진짜 여자의 후손을 잉태한 그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은 그 수천 년 기간 동안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놓고 계세요. 그걸 구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역사가 다 무슨 역사예요? 죄가 만들어놓은 시련의 역사입니다. 살인, 간음, 전쟁, 음모, 모함, 동성애 그러한 죽음의 증상들이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시련의 역사 속에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외치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발휘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메시아가 그렇게 오래 있다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동일한 원리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와가 메시아의 초림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그 하벨의 상태에서도 믿음을 갖고 동침하여 애를 낳아서 이가 메시아인가 이 아이가 메시아인가 계속 믿음을 발휘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 하벨의 상태, 이 공허한 상태에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믿음을 다지기 위해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공고히 다져지고 굳어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 자신을 자꾸 비우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하늘의 몸과 하늘의 삶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의 옛사람이 이 땅에서 죽는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라인인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들의 속에 뒤에 후렴구처럼 붙어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죽었더라죠. 죽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죽음의 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들은 4장 후반부의 가인의 족보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들의 삶이 죽었더라로 끝나냐 말이에요. 전부 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서 죽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구속사적 의미를 갖는 족보를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족보라는 뜻이에요. 톨레도트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담아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에 그들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으로 보여지더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5장 1절을 가보세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잘 보시면 그 족보의 처음이 아담이 아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기 형상을 따라 셋을 낳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아담이 그 자녀들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낳았다라는 것은 일부러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여기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아벨로 이어져야 하는 족보지만 아벨은 중간에 죽었기 때문에 셋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족보에서 가인은 빠지죠. 쉬운 말로 족보에서 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라인이 아닌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을 안 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족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족보는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그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잘못 짚은 거죠. 인간의 의지나 지혜나 노력이 거기에 개입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족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세운 셋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끝이 이렇게 끝나요. 누가복음 3장 37절 보세요.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인아니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열 족장이 다 나오죠. 진짜 여자의 후손의 족보 위에 그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이런 방식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맨 위의 조상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가복음의 족보와 오늘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종합하여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여인의 후손의 라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원수를 위해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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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왜? 우리 성도의 처음 조상이신 하나님이 바로 원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형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이 땅에서 죽어짐의 삶을 살아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억지나 이해 안 가는 그런 사건들 앞에서 내가 내 힘으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온유함으로 대해주는 거, 그게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 삶이 그 족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맨 꼭대기 조상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분명히 그 족보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우기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 삶이 나타나냐는 말이에요. 아니 적어도 분투는 하고 계시냐고요. 죽어짐의 삶, 비움의 삶.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죽었더라 죽었더라로 그들의 생이 요약되는 반면에 가인의 후손들은 어때요? 지난주에 우리 봤죠? 4장 24절 보세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사람을 지가 죽여놓고 자기는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나한테 복수하는 자들은 벌을 77배나 받을 거라고 자기가 우기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절대 못 죽어죠. 그죠? 나는 소년을 죽일지언정 나는 절대 못 죽어요. 나를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라는 것은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고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절대 못 죽어요. 내가 왜 죽어? 너를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나에게 해를 입히는 너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 세상의 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자들의 이 역사 속에서의 그 죽음의 삶을 직접 보여주고 가신 분이 계시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살다 가셨는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면서요.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사셨는지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추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굴 위해? 원수를 위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참 형상이 이렇게 살다 가셨다니까요. 따라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삶, 비움의 삶을 본받아 살게 되는 거예요. 간혹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주 나이 지긋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이렇게 뵈면은 그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솔잎 향기 같은 게 나는 거예요. 혹시 느껴보셨나요? 그냥 가만히 옆에 앉아만 있어도 내가 맑아지는 것 같은, 그렇게 다 비워내신 그 신앙의 연륜,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용해서 여러분 소원 이루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가난이 저주라고요? 천만의 말씀. 어디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해요. 가난이 저주면 사도 바울은 저주받아 죽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 나오죠. 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이 어떤 형상인데요? 조금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원수를 위해 나를 비워 그를 살려내는 거. 그렇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 여러분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이렇게 명확하게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자리로 반드시 끌려갈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용서의 삶, 인내의 삶, 온유의 삶, 사랑의 삶과 같은 그런 죽어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죠?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며 원수를 위해서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게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배우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 성도의 죽음의 삶, 비어짐의 삶으로 죄와 죄인들의 정체가 폭로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죽어짐의 삶으로 인해 세상의 포악함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였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낸 게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해주고 용서해줘요. 참아줘요. 같이 대응하면 일사무재리의 원칙, 한 가지 사건을 갖고 두 번 소송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을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당해주는 거예요. 맞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걸 딱 들어다가 봐라, 네가 얼마나 악한지라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힘이 든 역할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셋과 셋의 후손들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아벨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가인과 한 땅에 살아요. 자기가 죽인 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서 자기 옆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때려 죽인 그 모습 그대로 자꾸 자기 앞에서 죽어줘요. 자기가 죽였어요. 근데 그가 살아서 옆집에 살면서 계속 자기가 어떻게 아벨을 때려 죽였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죄인들에게는 그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악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는 자신의 삶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니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줌으로 해서. 그래서 바울이 성도는 세상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네, 그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사망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들 똑같이 악하니까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그렇게 악하다는 것이 증명이 안 되는데 꼭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라는 이런 자책감이 든단 말이야. 이건 사망의 향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인이 때려 죽인 아벨인데 그 가인 옆에서 계속 죽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악한 인간들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전부 죽었더라로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때려 죽인 가인의 옆집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억울하시죠? 분하시죠? 근데 또 그들한테 맞아 죽어야 돼요. 계속 그 삶을 재현해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 삶을 잘 살아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죽어짐의 삶, 보이는 것이 없는 삶, 믿음의 삶을 우리의 구원의 방법으로 채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부활을 하죠.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음을 전제로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것을 대충 고쳐서 쓰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인들을 대충 고쳐서 쓰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죽여버리고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이 땅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더라도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몸을 받죠. 이거 고쳐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죽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역창조라고도 하고 부서지는 삶이라고도 하고 죽어가는 삶, 죽음의 삶, 비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의 삶을 죽어야 하는 씨에 비유하고 있어요. 씨는 땅에 묻혀서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죽지만 사실 그 죽음은 아름다운 꽃과 실과로 태어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성도가 이 땅에서 육신을 죽이는 삶은 아름다운 새 생명으로 가는 필연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우리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너희 절대 부활할 수 없다라고 얼마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42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는 이 썩을 몸을 죽여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욕된 이 육신의 삶을 죽여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죽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분이 나도 이건 옛 몸이니까 죽이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고 나도 한 대 패주고 싶어도 이건 옛 몸이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새 몸으로 태어난다고 하니까 심는 것입니다. 계속 심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땅에다가 심어버리는 것입니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이에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그래서 심으셔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법칙에 예외가 없어요. 모두 다 심겨져야 돼요. 성도는. 따라서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죽음의 삶, 비움의 삶, 용서의 삶, 사랑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고집불통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그대로 끌고 가신다고. 그러나 바울의 말처럼 그 삶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삶인 거예요. 힘들어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목숨을 얻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8절 보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가 나를 죽여?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 나는 절대 못 죽어. 이런 자는 반드시 죽고 이 땅에서 죽음의 삶, 비움의 삶을 계속 살아내는 자들만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삶을 그리고 실제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가셨어요. 자기의 삶으로. 요한복음 10장 1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분이 그렇게 살다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 어디 데모하는 데 갖고 신나 뿌리고서 분신자살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죽어짐의 삶을 살아주려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 아니 심지어 원수를 위해.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주님의 친구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셔야 돼요. 죽어짐의 삶, 비움의 삶 잘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죽어라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삶을 아주 귀중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보세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해가 가시죠? 왜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는지. 이 땅에서 그렇게 작은 죽어짐의 삶을 살면서 결국 나중에 이 옛몸을 다 놓고 가는 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체 죽음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대요.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계속 죽어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잘한다 내 아들아 잘한다 내 딸아 내가 아주 귀중히 보고 있어 이렇게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3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자꾸 죽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쭉 소개하는 장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전부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을 따라 어떻게 살았다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어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이 역사 속에서 죽어짐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죽음의 삶, 비움의 삶, 십자가의 삶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이 낳고 죽고 낳고 죽고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의 죽어짐의 삶이 생명을 낳는 삶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전달해주는 삶이 된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5장의 이야기가. 예전에 한국 모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아기를 낳아갖고 그 목사님 방문 앞에 놔두고 이 아이가 목사님의 아기입니다 라는 편지를 한 장 달랑 남겨두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모함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졸지에 불륜을 저지른 아주 나쁜 목사로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도 하고 변명도 했는데 사람들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 부인을 한다고 더 몰아붙였대요. 그래서 쫓겨나셨어요. 그래서 남대문에 와서 3년간 지계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여자가 자기는 진실을 알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극구 부인도 안 하고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더니 나와서 지계를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있다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교회에 와서 그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애를 낳은 거다. 근데 목사님한테 맡기면 잘 키워줄 것 같아갖고 목사님 방 앞에다 두고 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진실을 털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대문으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갔고 목사님 그때 왜 아니라고 좀 더 우기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그때 아니라고 그랬잖아. 더 반복해서 얘기했다고 당신들이 믿어줬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3년 죽어줌으로 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나는 30년도 죽을 수 있어. 그러시더라는 거죠. 내가 죽어줌으로 그 원수 같은 자기를 모함한 여자 아니에요. 그 원수 같은 여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지게를 지면서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도 배웠고 또 총회장으로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교만해 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목사님에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왜 그걸 안 막아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삶 속에서 죽어짐의 삶을 보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한 죽어짐의 삶, 원수를 위해 자신을 죽이는 복음을 몸으로 사는 삶을 통해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됨을 그 목사님의 인생 속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신앙을 그 일로 더욱더 굳게 하셨고 그 목사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는 것을 확신시켜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시련의 정체인 것입니다. 잘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믿음, 하와의 믿음 오늘 배우셨잖아요. 라벨의 상태에서도 동침하는 거예요. 또 애 많이 낳겠네요 또 우리게. 그런 동침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발휘하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또 제 방 앞에다가 애 낳아가지고 갖다 놓고 그거 말하면 안 돼.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미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아 걱정돼 죽겠어요 아주. 여러분 많이 죽어주세요. 그래야 원수가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많이 죽어줌으로 원수가 살아나는 것, 그 기적을 내가 목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나의 죽음으로 나를 때려죽이던 원수들이 바뀌어가는 그 멋진 현장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자꾸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낳고 죽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나을 수 있어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십시오. 참아주십시오. 그게 죽음의 삶인 거예요. 편 갈라서 싸우지 마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걸 연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죽음의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가인들을 주세요. 남편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내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교회 집사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교회 장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반응하지 마. 힘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그때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모든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이고 나에게도 늘 고통만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하나만큼은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함께 돌을 던지면요 잠깐 동안 나는 괜찮은 편에 설 수 있어요. 나도 같이 욕을 해주면 사람들이 적어도 저 사람은 저런 지저분한 인간은 아니구나 라고 괜찮은 사람이 될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원수를 살려내는 일을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더라도 나는 그를 감싸안고 그 화살을 대신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는지를 세상에게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지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다니까 뭐 곧 이제 사업도 망하겠네 뭐 병도 걸리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시련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지금 당장은 골문 종기를 도려내듯이 알턴이를 뽑듯이 그 원수를 내 삶 속에서 쫓아내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랑을 배울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인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온유를 배울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옛 몸뚱아리 갖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부활의 삶으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찰나인 인생 잘 연습하고 가자고요. 그까지 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어때요? 이를 악물고 참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은 비록 원수의 모습으로 내게 왔지만 곧 그 원수가 나의 죽어짐으로 내 형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가인들을 이렇게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죽음의 삶으로 그들을 살려내셔야 돼요. 나으셔야 돼요. 해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산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해산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욕을 먹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같이 몰려서 그 사람 욕하지 말고 여러분은 그 사람 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자칫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람 편이 되어줘야 돼요. 죄는 잘못은 정확히 지적을 해주되 사랑으로 감싸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치리라는 건 사랑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욕해요? 내가 선악과 따먹은 하와라면서요. 그게 여자의 믿음이라면서요. 그걸 인식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여자의 믿음이라면서요.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여러분? 내가 제일 나쁜 놈인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욕을 하고 험담을 한다는 것은 자기 속에 그와 똑같은 범죄의 욕구가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거예요. 인간은 수많은 범죄의 욕구를 품고 살아요. 그 범죄의 욕구를 발산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체면상 저지르지는 못하고 늘 속으로만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자신이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죄를 누군가가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그 사람에게 투영시켜서 노발대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심리학 용어로 프로젝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앞에 끌려온 가늠한 여자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돌로 못 쳐 죽여서 안달을 부렸을까요? 그건 나 가늠하고 싶어 죽겠어 라고 한 거예요. 분명히 그 중에는 가늠을 해놓고도 발각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들이 제일 큰 짱돌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 인간들은 자기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지탄을 할 때 자기의 죄가 가려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이 모여서 누구를 욕하고 있다는 것은 나 그 일을 하고 싶어 죽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저 인간이 해버려갖고 얄미워 죽겠어. 여러분 험담이 뭐예요? 미움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살인이다 그랬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라고 완료형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모여 앉아갖고 교회에서 어떤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막 욕을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는 교회에서 도둑질을 하냐? 나쁜 놈. 여러분은 그 사람을 지금 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살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살인을 하고 있으면서 그까지 도둑질 한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욕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니까요. 내가 선악과 따먹은 하와예요. 그래서 반응 없이 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오죽하면 그렇겠어. 이리도 못 가죠. 자기가 더 더러운 죄인이면서 많이 죽어주세요. 참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인내해 주세요. 그래야 해산할 수 있어요. 그래야 생명이 살아옵니다,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죽음의 삶이에요. 비움의 삶이에요. 여자의 믿음, 죽음의 교리, 죽음의 신앙. 뭔지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